만약 당신이 150살까지 아무런 질병 없이 그것도 20대의 체력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딱 붙습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 절반의 일자리가 앞으로 단 5년 안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조건이요.
아, 5년 안이요? 그건 좀 무섭네요.
네, 암과 치매가 완전히 정복된 완벽한 생물학적 유토피아랑 당장 내일의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는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작되는 미래.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쉽게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이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늘 똑같죠. 여러분이 직접 그 방대한 에세이나 두꺼운 전문서적들을 머리 싸매고 다 읽으실 필요 없이 저희가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만 쏙쏙 뽑아내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 변곡점에 서 있는 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다 이런 나열이 아니에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AI 기업 중 하나죠. 엔스로픽의 리더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리고 있는 이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보는 겁니다.
모순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논의할 모든 내용은 2026년 6월에 출간된 김경진 변호사의 최신 저서, 그 중에서도 제8장 기술의 사춘기를 지나 자비로운 미래로, 여기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기록과 에세이들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8장의 내용이요. 김경진 변호사의 책을 펼쳐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어요.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리는 미래는 실리콘밸리에 아주 흔하게 널려있는 뭐랄까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해줄 거야 식의 맹목적인 낙관도 아니고요.
아, 무조건적인 찬양이 아니군요.
네, 그렇다고 터미네이터가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식의 극단적 비관도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위험, 즉 기술의 사춘기라는 혹독하고 끔찍한 시기를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무사히 넘어서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아, 그게 바로 자비로운 사랑의 기계들이 지배하는 세계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차를 두고 발표된 이 상반된 두 가지 에세이를 통해서 그가 바라보는 인류의 거대한 변화 궤적을 하나로 연결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유토피아의 그 눈부신 빛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인류가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다리가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다리죠.
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떨어진 그 다리에 대해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책을 보면요. 아모데이가 불과 1년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한 두 에세이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아주 소름돋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2024년 10월에 쓴 자비로운 사랑의 기계들에서는 질병이 사라진 아주 완벽하고 따뜻한 빛의 세계를 그렸단 말이죠. 근데 불과 얼마 뒤인 2026년 1월에 발표한 기술의 사춘기에서는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됩니다.
빛에 닿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 통과해야 할 5개의 어두운 골짜기를 아주 살벌하게 경고하고 나섰죠.
맞아요. 그 5개의 골짜기가 도대체 뭔가요?
네, 바로 자율성의 위험, 소수에 의한 파괴, 독재자의 장악, 경제의 붕괴, 그리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심리적 격차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하나하나가 다 인류 멸망급 위기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단순히 목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위험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의 장악을 생각해볼까요?
네, 독재자가 AI를 쓴다는 거죠?
과거의 독재자들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비밀경찰이랑 검열관이라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모든 사람의 대화와 편지를 다 엿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인간이 감시하니까 피로도 느끼고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병목 현상이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AI가 도입되면 이 인력의 병목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수천만 개의 CCTV 영상, 인터넷 검색 기록, 사적인 메시지들을 단 하나의 거대한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와, 쉴 틈도 없이 24시간 내내요?
네, 그래서 불만 세력을 단 0.1초 만에 색출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 개인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악해서 아주 맞춤형으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무한대로 생성해내죠.
미쳤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힘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생각 자체를 실시간으로 존립하고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한 디스토피아적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모데이가 경고하는 골짜기 중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근데 이 상황을 책에서 묘사한 비유가 기가 막혔어요. 인류가 이 거대한 힘을 마주한 상황을 인간의 성장 과정에 빗댔잖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이건 마치 질풍노도의 10대 사춘기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력은 이미 어른처럼 거대해져서 힘을 주체할 수 없고 호르몬은 막 미친 듯이 날뛰는데 그걸 통제해야 할 우리의 정신, 다시 말해 정치적 규제나 사회적인 합의 시스템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요?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생애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기라는 뜻이죠.
진짜 철떡같은 비유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책에 등장하는 묘사를 좀 빌리자면 그 사춘기 소년이 지금 손에 핵무기급 스위치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헉, 사춘기 허년이 핵 스위치를요?
네, 기술의 그 거대한 덩치와 인류 지혜의 빈곤함 사이에서 오는 아주 치명적인 불균형이죠. 이 대목에서 김경진 변호사의 책은 영화 콘택트의 명장면을 인용합니다.
아, 그 조디 포스터 나오는 영화요?
맞아요.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과 마주한 인류 대표가 그들에게 던지고 싶어 했던 단 하나의 절실한 질문이 있었죠.
어떤 질문이었죠?
당신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고 이 끔찍한 기술의 사춘기를 무사히 건넜습니까? 이거였죠.
와,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스스로 파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건널 것인가?
다리오 아모데이는 지금 우리가 AI를 마주한 상황이 정확히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실리콘밸리 관련 뉴스를 보면 가속주의자 그리고 종말론자라는 단어가 엄청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거의 매일같이 싸우고 있죠.
쉽게 풀자면 가속주의자는 무조건 AI 개발에 풀악셀을 밟자, 부작용이 있어도 기설이 결국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다 라는 극단적 낙관론자들이고요. 반대로 종말론자들은 이러다 인류 다 죽는다, 지능이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당장 데이터 센터 전원코드 뽑아라 라고 외치는 비관론자들을 뜻하죠.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김경진 변호사의 책을 보면요, 아모데이는 이 양쪽 진영을 모두 매섭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모데이의 시각에서는 이 사춘기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자들처럼 눈을 꽉 감고 전원을 뽑는다고 해서 전 세계의 기술 발전이 멈출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몰래 계속 만들겠죠.
맞습니다. 규제를 무시하는 다른 국가나 미밀 조직에 의해 오히려 최악의 형태로 개발될 뿐입니다. 반대로 가속주의자들처럼 눈을 가린 채 가속 페달만 밟는 건 벼랑 끝으로 버스를 몰고 가는 자살행위죠.
아, 둘 다 파멸로 가는 길이네요.
네. 아모데이는 이 시기가 이미 시작된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인류의 통과이래라고 분석합니다. 폭주하는 버스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눈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눈을 부릅뜨고 땀을 주며 핸들을 꽉 쥔 채로 마치 외과 수술처럼 아주 정밀하게 안전장치와 규제의 방어막을 겹겹이 치면서 이 위험한 다리를 정면으로 돌파해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피말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그렇다면 이 혹독한 사춘기를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 파괴 없이 무사히 넘겼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대체 그 다리 너머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목숨 건 도박을 하는 걸까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죠.
네. 여기서 이야기의 초점을 인류 전체의 위협에서 8장에 등장하는 아모데이 개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진짜 큰 울림을 받았거든요.
네. 저도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대목 중 하나입니다. 2006년이었죠. 아모데이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연구하던 대학원생 시절에 희귀병으로 아버지를 잃는 크나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당시 50% 남짓이던 그 희귀병의 생존율을 무려 95%로 끌어올린 획기적인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불과 몇 년 차이로요? 진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 억장이 무너지는 감정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아모데이에게 그 시간의 어긋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충격이자 죄책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치료법을 단 몇 년, 아니 몇 달만 더 빨리 찾았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지독한 회한이 그의 인생 궤도를 통째로 바꿔버렸죠.
아, 그래서 물리학을 하다가 진로를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던 이론 물리학도에서 생명과학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AI 설계자로 넘어오게 된 가장 깊은 곳의 동력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 슬픔이 동력이 된 거네요?
네. 인류의 과학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속도 자체를 어떻게 인간의 한계 이상으로 강제 폭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열망이었던 겁니다.
와, 거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압축된 21세기군요. 저는 책에서 이 개념의 스케일을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데이터 센터 안에 노벨상급 천재 수백만 명의 두뇌를 가진 가상 생물학자들이 들어찬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스케일이죠.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볼게요. 컴퓨터가 똑똑해지는 거랑 사람병을 고치는 게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으로 연결된다는 걸까요? 수천억 번 연산한다고 암이 저절로 낫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책에서 묘사하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AI 시대 생물학의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과거의 신약 개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흰 가운 입고 실험실에서 현미경 보는 모습이요?
그렇죠. 인간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스포이트로 화학 물질을 섞어가며 쥐에게 투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아주 물리적인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하나 확인하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죠.
엄청 오래 걸리죠. 약 하나 나오는데 10년 넘게 걸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AI 가상생물학자는 다릅니다. 이들은 인체의 단백질 구조와 질병 바이러스 분자의 물리적 특성을 컴퓨터 안에 가상 공간에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에 둡니다.
컴퓨터 안에 가짜 인체를 만들어 놓는군요.
네. 그리고 1초에 수십억 개의 약물 분자 조합을 가상으로 결합해 보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100년이 걸려도 다 못해볼 물리적인 화학 반응의 결과값을 단 몇 시간 만에 정확하게 도출해냅니다.
아, 그러니까 100년어치 비커 실험을 컴퓨터 안에서 빛의 속도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군요. 인간 과학자가 논문 수만 편 읽고 실패를 거듭하며 50년에서 100년 걸려서 이뤄낼 의학과 생명과학의 진보를 이 가상의 AI 군단이 단 5년에서 10년 안으로 쫙 압축해버릴 거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만을 정확히 타격하는 맞춤형 치료제 개발,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의 정복, 유전병의 종식,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기대 수명이 150세로 2배 연장되는 생물학적 자유를 얻게 된다는 엄청난 청사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와, 생물학적 자유. 질병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잔인한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선언이네요.
네. 아모데이의 가장 간절한 꿈이기도 하죠.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강력하게 듭니다. 책에 묘사된 내용이 이론적으로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 물리 세계의 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 안에서 수백억 번 연산을 돌려서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완벽한 마법의 신약을 설계해냈다고 쳐요. 하지만 그걸 진짜 살아 숨쉬는 사람 몸에 투여했을 때 간독성은 없는지 5년 뒤에 다른 장기에 부작용이 생기진 않는지 확인하는 인체 임상시험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의 세포 분열 속도나 신진대사 속도를 컴퓨터 CPU 오버클럭하듯이 2배, 3배 빨리 돌릴 수는 없단 말이죠. 기술이 제 아무리 설계 연산을 0.1초 안에 끝낸다고 한들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단 5년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과장된 허풍 아닙니까?
방금 당신이 제기한 그 날카로운 반론은요, 김경진 변호사의 책 제8장에 명시된 주류 임상의학계와 경제학자들의 주된 비판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제 생각이 맞았네요. 책에도 그 비판이 나오는군요.
네, 책에서는 이것을 물리세계의 지연, 즉 레이턴시 문제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내부 시뮬레이션의 그 빛나는 속도와 피와 살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의 끈적끈적한 반응 속도 사이에는 절대 인위적으로 좁힐 수 없는 거대한 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책에서 과거의 탈리도마이드 비극을 아주 비중 있게 소환하는 이유도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아, 탈리도마이드요. 20세기 중반에 임산부 입덧 치료제로 쓰였다가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당시 제약사는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없었다며 안전성을 너무 과신했고 장기적인 임상 관찰 없이 약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죠.
어휴, 끔찍하네요.
비판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AI가 설계한 약물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100년의 진보를 5년에 압축하겠다는 조급함에 눈이 멀어서 수년에 걸친 인체 규제와 검증 시스템을 우회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2, 제3의 탈레도마이드 사태가 그것도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 지구적인 규모로 터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아,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를 비롯한 현실 세계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네요. 조급함이 나을 재앙이군요.
그런데 더 뼈아픈 비판은 책의 핵심을 찌르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불평등이라는 괴물이죠.
생물학적 불평등이요?
자, 인체 검증까지 무사히 마친 완벽한 암치료제. 또나 수명을 150세로 늘려주는 노화 역전 약물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이 신의 열매를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그리고 넉넉하게 베어물게 될까요?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맞습니다.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독점한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 그리고 한 알에 수십억 원을 호가할지도 모르는 치료비를 눈도 깜짝 안 하고 지불할 수 있는 극소수의 초부유층만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그럼 돈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는 거네요. 같은 인간이라는 종 안에서도 계급이 생물학적으로 나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70세, 80세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돈과 권력에 있는 자들은 질병 없이 150세, 200세까지 젊음을 유지하며 영원히 권력을 세습하는 세계.
진짜 디스토피아가 따로 없네요.
유토피아를 향한 눈부신 기술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시스템과 결합했을 때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영구적인 최악의 계급 사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발명하는 속도 그 자체보다 그 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인간 사회의 분배 시스템이 진짜 터지기 직전의 박탄이라는 뜻이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서사의 초점을 경제와 철학의 문제로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소수만의 혜택이 아니라 운 좋게 모든 인류가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고 한번 행복한 가정을 해보죠.
네, 모두가 혜택을 받는 유토피어적 상황이요.
그런데 김경진 변호사의 책을 보면 그 이면에는 아주 서늘하고 무서운 청사진이 필연적으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바로 지적 노동의 완전한 종말입니다. 아무데이가 직접 언급했잖아요.
네, 빠르면 1년, 늦어도 5년 안에 우리가 아는 초급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증발할 수 있다고요.
와, 절반 이상이요? 이른바 화이트칼라의 대학살이네요.
흥미로운 점은요. 과거 산업혁명 때는 육체노동이 먼저 기계로 대체됐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지식노동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리적인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 배치하는 건 자원과 시간이 꽤 많이 드는 일이지만 지식노동은 다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망만 있으면 AI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기획자들의 모니터 안으로 단 1초 만에 밀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복제 비용이 제로니까요.
네, 지적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육체는 150살까지 펄펄 끓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직장이 없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단이 없다면 우린 도대체 뭘 하면서 남은 100년을 더 살아야 하죠? 이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인간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잖아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8장에서 아모데이는 매우 철학적인 낙관론을 제시합니다.
낙관론이요? 일자리가 다 날아가는데 낙관론이 가능하다고요?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세계에서도 인간은 끝내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낼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가 에세이에서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바로 바둑입니다.
아, 바둑 비유요? 이세돌 구단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은 이후 이제 지구상의 어떤 천재 인간 기사도 기계의 연산을 바둑으로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생산성이나 효율성 논리로만 따지면 인간 바둑 기사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소멸한 셈이죠.
그렇죠. 기계가 무조건 이기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둑 학원에 등록하고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며 프로 기사들의 치열한 대국에 열광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AI가 바둑을 훨씬 더 잘 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모데이의 생각은 이겁니다. 인간 행위의 진정한 가치는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되어야만 하거나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뻔히 질걸 알면서도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땀 흘려 분투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타인과 교감하며 연대하는 그 경험 자체에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연대의 의미가 있다.
네,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는 마침내 경제적 생존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고 예술, 철학, 관계의 회복이라는 진정한 인간의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아, 바둑 비유는 솔직히 좀 감동적이네요. 우리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향한 발버둥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현실의 차가운 얼음물을 확 끼얹어 보겠습니다.
네, 어떤 현실적인 고민일까요?
아니,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CEO가 취미로 바둑이나 두면서 자아실현하라고 하는 건 솔직히 너무 속 편한 소리 아닙니까? 당장 다음 달 월세는 뭘로 내고요? 애들 학용비는 어쩌고요?
아, 경제적인 기반에 대한 문제군요.
네, 근데 잠깐 명확히 해둘 게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기본소득 도입이나 특정 경제체제를 정답이라고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편향적인 시각을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책에서 다리오 아모데나나 저자인 김경진 변호사는 이 거대한 실업사태의 전제조건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보편적 기본소득이 정착된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에 깔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네, 책의 핵심 전제 중 하나죠.
자,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국가가 기본소득을 완벽하게 줘서 굶어 죽진 않는다고 쳐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직업이라는 건 단순한 밥벌이를 넘어 내 정체성 그 자체이고 사회 속에서 내 지위와 쓸모를 증명하는 훈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아실현의 아주 중요한 도구죠.
평생을 바쳐 전문성을 쌓은 의사나 변호사가 어느 날 아침 AI의 단돈 몇백 원짜리 클라우드 연산보다 자기의 평생이 무가치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그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겪게 될 그 끔찍한 허무함과 모멸감. 그걸 단순히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 좀 하고 인간관계 좀 다진다고 해서 쉽게 채울 수 있을까요?
훌륭한 반론입니다. 방금 호스트께서 지적하신 그 날것 그대로의 분노와 허무함이요, 책 제8장에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아모데이 낙관론에 비어있는 자리들입니다.
책에서도 그 낙관론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군요.
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소수점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내는 천재가 정작 피가 흐르는 인간의 마음과 복잡한 사회 구조가 받을 엄청난 충격에 대해서는 너무 순진하고 편의적인 답을 내놓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는 이유죠.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이 기계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책이 짚어내는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바로 이행기의 고통입니다. 아모데이가 말하는 유토피아, 즉 완벽한 기본소득 제도가 안착하고 모든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되어 풍요를 누리는 세계가 언젠간 온다고 칩시다.
네, 언젠간 오겠죠.
하지만 내일 당장 직장을 잃는 것과 그 유토피아가 완성되는 시점 사이에는 최소 10년, 길게는 수십 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빈 시간 동안은 지옥이겠네요.
네, 이 길고 고통스러운 가도기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은 당장 가게가 파탄나고 자아를 상실한 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눈앞에 내 집이 불타고 잿더미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걱정 마세요. 100년 뒤에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숲이 생길 겁니다. 라고 위로한다면 그게 당장 화상 입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와, 숲이 생기기 전에 당장 불타 죽게 생겼는데요?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게다가 경제적 고통을 넘어서 심리적인 아노미, 즉 가치관의 완전한 붕괴 현상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를 지탱해온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니까요.
삶의 나침반이 사라지는 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AI가 창출하는 천문학적인 부와 생산수단을 극소수의 AI 기업이 완벽하게 독점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평범한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무력해지겠죠.
인류는 주체적으로 예술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저 기술과 부를 독점한 소수의 선의에 목을 메고 연명하는 말 그대로 애완동물처럼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요? 너무 비참하네요.
완벽하게 인간의 필요를 예측하고 심리적 결핍까지 채워주는 그 자비로운 기계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동력 자체를 영원히 마비시켜버리는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신체가 늙지 않고 아프지 않은 완벽한 생물학적 유토피아가 도리어 인간 영혼의 완전한 마비를 가져오는 달콤한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빠져들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하고 뜨거운 이야기들을 한번 갈무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결국 오늘 책을 통해 엿본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인물은 인공지능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거대한 버스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기사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직진만 외치는 가속주의자와 다 죽는다고 차에서 뛰어내리려는 종말론자 사이에 아주 비접고 험난한 능선위라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는 모순덩어리의 인물이죠.
벼랑 끝을 달리는 운전사죠.
네,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면서도 전체주의 독재국가나 나쁜 세력에게 이 기술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피투성이가 된 채 가장 먼저 가속페달을 밟아야만 하는 비극적인 숙명을 지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저 링 밖에서 규칙을 외치는 심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선수로 뛰면서 동시에 스스로 그 룰을 강제하려 한다는 점.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역설적이게도 그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심판이자 선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한 이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아모데이의 에세이가 품고 있는 모순과 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점들은 모두 김경진 변호사가 2026년에 펴낸 저서 제8장의 아주 예리한 분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저자의 통찰이 정말 대단하죠?
이 책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취약성,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철학적 직문들을 아주 균형감 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이 그 깊은 통찰의 엑기스를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순된 미래의 풍경 속을 저희와 함께 항해해 오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을 열면서 제가 던졌던 가정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자, 지금 당신 앞에는 150세까지 질병환 없이 튼튼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육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당신을 대신해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어서 아침에 알람을 듣고 출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수십 년치의 텅 빈 캘린더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긴 시간이 주어진 거죠?
맞습니다. 경제적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일해야 한다는 핑계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이 세상에 증명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숙제네요.
어쩌면 다섯 개의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는 기술의 그 혹독한 사춘기가 끝난 후 진짜 냉혹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저 똑똑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무한한 텅 빈 자유와 생존의 의미 앞에 발거벗겨진 채 남겨진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무거운 질문의 답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